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7차 전략 경제 대화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콤 루 재무장관이,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왕양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대화는 양국과 지역 그리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전략적 이익에 관한 도전과 기회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또 이와는 별도로 열리는 제6차 미중 고위 인적교류 회담에서 류엔 등 중국 부총리와 따로 만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미중 인적교류 회담은 양국이 교육과 문화, 보건, 과학, 기술, 스포츠 등 분야의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멘의 분쟁 당사자들이 오늘 밤부터 닷새 동안의 인도주의적 휴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휴전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예멘인들에게 지원되는 생필품들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 그리고 지난 6주간 예멘에 공습을 단행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측은 모두 이번 휴전을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도 격전이 계속되는 등 휴전 준수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휴전 개시를 앞두고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은 모든 당사자들의 폭력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쿠바를 방문 중인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50년에 걸친 금수 조치를 끝낼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쿠바 정부의 경제 개혁에 대한 프랑스의 계속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 쿠바 아바나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프랑스 정부는 쿠바 발전에 장애가 되어온 조치들이 폐지되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쿠바 관리들과 양국 간 무역과 교육 분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그의 형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을 만났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피델 카스트로를 역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일본이 사상 첫 해군 합동 군사 훈련을 벌였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오늘 하루 실시된 이번 훈련에 일본은 두 척의 구축함이, 필리핀에서는 해군 호위함 한 척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훈련은 양국 간 군사 능력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국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 본토에서 해상으로 44km 떨어진 남중국해 코레지도 섬 인근에서 진행됐으며, 이 지역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화충잉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번 훈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필리핀 정부는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필리핀은 위법자이자 말썽꾼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 오늘 또다시 강진이 발생해 최소 35명이 숨졌습니다. 네팔 내무부 관리는 사망자 외에도 약 1,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연구소는 규모 7.3의 강진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1시간 이내에 최대 6.3 규모의 여진이 계속됐다고 지질연구소는 전했습니다. 네팔에서는 지난달 25일 규모 7.3의 강진으로 지금껏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인터넷 블로거가 무장괴한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을 비판하는 인터넷 블로거가 살해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오늘 북동부 시레트시에서 얼굴을 가린 채 칼로 무장한 테러범들이 아난타 비조이 다스라는 이름의 블로거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개념을 확장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서해상 조준 타격 위협에 대해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서해상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분계선을 침범하는 한국 측 함정을 예고 없이 조준 타격하겠다고 한 최근 위협에 대해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 군당국이 구축하고 있는 이동식 미사일 선제적 방위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런 잇단 도발적 행동에 대해 미한 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SLBM 수중 사출시험 성공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의를 기초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엔 안보리라고까지 표현할 필요 없지만 유엔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외교안보 장관 회의 주제는 지난해 5월 북한이 연평도 해상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한국 고속함에 포격을 가한 이후 1년 만의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사태와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등을 계기로 지금까지 5차례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위협에 적극 대응해 미사일 방어 개념을 확장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잠수함 탐지와 방어 능력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미사일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개념을 확장,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이 4, 5년 뒤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전망과 관련해 한국군의 대응책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신포급 잠수함에 앞으로 4, 5년 후에 장착해서 전력화한다면 전혀 우리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킬체인 KMD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위협 수단이 나타나면 당연히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대변인은 미한 연합 전력으로 북한 잠수함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며 유사시 한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한미사일인 해성3 등을 통해 SLBM이 장착된 북한 잠수함을 사전에 제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할 수도 있고 미한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추적해 현장에서 요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군 당국은 북한 SLBM에 대한 탐지와 대잠수함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작전 개념인 4D 개념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디펜스, 방어, 디텍트, 탐지, 디스럽트, 교란,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으로 미한 군 당국은 이 4D 개념을 작전 계획으로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우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입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공세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전까지 그냥 니들이 공격을 해오면은 그냥 거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조금 나간 그런 좀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한 군당국은 4D 작전 계획이 완성되면 유사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안까지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은 12일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미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5월 말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대화에서 열리는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북한 SLBM에 대한 위협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실질적 위협이 아닌 떠오르는 위협 수준이라고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과대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군사 문제에 정통한 조셉 버미더즈 씨는 11일 VOA에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떠오르는 위협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emerging threat. It's still going to take years for this to become an actual threat.
북한의 SLBM이 실질적 위협이 되려면 앞으로 많은 개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버미더즈 씨는 그 이유로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모두 검증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이 있는지조차 시험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역시 겨우 시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버미더즈 씨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연구와 시험, 개발, 평가라는 고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의탄 한 발을 쏘고 사출 시험을 몇 번 한 것으로 실전 배치 가능성을 운운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조차 아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미 국방안보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당면한 위협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h, I think it's more an emerging threat. I mean, first of all,
기술적 특성을 볼 때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모의탄이 불과 150m에서 200m 정도 날아간 건 연료형이 아니거나 점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사일 사출 성공이 곧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1000kg에 달하는 핵탄두 소형화 성공 여부와 여러 의미 있는 확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은 미 해군이 지난 1960년대 초반에 SLBM을 위해 진수했던 것보다도 못하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잠수함이 있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을 볼 때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무력 과시를 통한 관심 끌기와 협상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SLBM 전력화와 실전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미더즈 씨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의 모든 과정이 성공하는 건 무척 어렵다며 북한이 이를 모두 성공시키며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실질적인 전력화에는 최소한 2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앞서 11일 북한이 SLBM 실전 배치에 4, 5년은 걸릴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실전 배치는 잠수함 탑재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포함해서 수중 발사 비행 시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보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입니다.
So clearly they are working on developing this capability. Also, when analysts say it's still
북한 정권이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명백하고 전문가들조차 실전 배치에 10년 이상이 아닌 수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위험 신호로 보고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떼드의 배치 등 다층 방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대하고 미 한일 정보 공유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문지기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수비수가 있어야 골을 막을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방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랜디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패트리언 미사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US and South Korea need to be prepared to regularly keep submarines off of the
70여 척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잠수함들은 매우 노후화되고 소리도 요란한 만큼 감시와 추적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남하하면 이를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패트리언 미사일 포대는 특정 지역 방어형인 만큼 한국 내 주요 도시 방어를 위해서는 25개의 포대가 필요하다는 미군 보고서가 있다면서 규모를 확대하거나 방어 규모가 훨씬 큰 떼드 배치를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버미데즈 씨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미한 연합군의 방어 능력으로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t this point, the defenses that South Korea is deploying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실전 배치와 타격 능력이 없는 잠수함은 거의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당장 방어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버미데즈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면 미 한일이 이를 추적해 반잠수함이 타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SLBM 개발을 확대하면 그에 맞춰서 대응 능력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 시험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을 감행하고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한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전통적으로 강원 양면 책을 구사해 왔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최근 들어서 대북 필요 지원이라든가 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민간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또 압박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추진하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은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대응할 그런 태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강경책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남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 수중 사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북한의 SLBM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전문가 간에 또 정부 간에 그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그 어떤 평가가 다른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도 실험 발사를 했는데 한 150m 정도 비행하다가 떨어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탄두도 이제 모의 탄두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실용화되고 실제로 배치되기까지는 짧게는 3년 내지는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비록 실험 단계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수중에서 그 잠수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발사를 했다고 하는 것, 성공을 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 핵실험을 이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다 평가를 했었습니다만은
네.
결국에 가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런 사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SLBM 수준은 상당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한국 정치권의 우려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나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한국은 뭐 직접적인 또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 정서들도 조금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뭐 초보 단계고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생각. 물론 뭐 미국은 훨씬 우리보다 많은 정보가 있고 북한의 그 기술력에 대한 판단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있어서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그러니까 북한 정치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군사력을 통해서 뭔가 도발을 하고 이 도발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우리는 판단한 것 같고, 미국은 아무래도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군 당국은 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체인과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등으로 인해서 이 북한 SLBM에 대한 작전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또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킬체인이라든가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지상이나 해상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에 탐지를 해서 그 미사일을 방어해내는, 격추해내는 그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 SLBM은 아시다시피 이제 바다 밑에서 잠수함이 어느 지점에서 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불시에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연 킬체인이라든가 KAMD로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높은 수준의 사전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또 정확한 공격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잠수함을 사전에 잘 탐지해내고 거기서 쏘는 것을 또 잘 막아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4~5년 내에 북한 SLBM의 전력화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 군은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속도로 보게 되면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니면 정말 빠른 속도로 만약 가게 되게 되면은 2~3년 내에도 전력화가 가능을 하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한미협동 군사 어떤 협력이랄까 이걸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역시 이제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고도의 어떤 그 정보 수집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일단 발사가 되면 발사 이후에 그걸 초기에 그걸 파괴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같이 이제 보완해야 될 것인데, 물론 우리 군으로서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일로 해서 너무 성급하게 군사 도의만을 또 주장하는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남북 군사회담이라든가
네.
남북 당국간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로부터 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주말부터 중국과 한국 순방에 나선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Secretary Kerry will travel to Beijing, China from May 16th to 17th.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이 16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올여름 개최되는 양국 간 전략 경제 대화와 가을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17일 서울로 이동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 문제와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고 하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프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영내에서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에 북한 인권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가 11일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대표부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법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Unconditionally abolish its extraterritorial legislation on human rights and related matters, including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법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규의 적용 법률을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 대사는 그 같은 법률들은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습니다. 지난 2008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고 2012년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등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외국 영토에 미군 배치 중단과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문제에 대한 수사,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사례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 경찰력 남용 중단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북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UPR 보편적 정례 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2011년에 1차 심사를 마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에 1차 심사를 받았고 지난해 5월에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한국 국민 4명을 억류한 북한 당국의 유감을 나타내고 이들에 대한 접촉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들에게 전화나 서신 교환 등 외부와 통신할 기회를 주고 한국 정부가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억류자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불리한 증언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억류된 한국 국민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도 이들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분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료 부족은 북한의 올해 농사에 어려움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기구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는 총 16,683톤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085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규모로 질소 14,927톤과 복합비료 1,756톤이 포함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질소 62,128톤과 칼리 570톤, 복합비료 6,382톤을 수입했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11일 VOA에 북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이 연초에 북한에 대한 비료 판매 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료 수입을 위한 현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북중 간에 서로 이제 외상 거래라든지 아니면 신용 거래가 상당히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외환이 당장 없더라도 필요한 그 비료를 수입했을 텐데 지금은 북중 관계가 이제 악화된 상황이고 현금 거래 북한이 지금까지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현금 거래가 아니면은 거래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북한 외환 사정이 굉장히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료의 양이 늘고 유기질 비료도 자체적으로 확보했을 수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화학 비료를 수입하지 않으면 비료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북한의 비료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농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에 비료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4, 5, 6월 달 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인데 올해 이제 그 비료가 대폭 줄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금년 그 농사 가을에 수확할 농사가 꽤 얼음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그것이 가을에 곡물 생산량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편 북한이 올해 1분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양이 지난해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예년보다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곡물 수입이 준 건 지난해 그 북한 그 가을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북한 그 현재 지금 시장 곡물 시장의 곡물 가격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 그 북한 내부의 그 곡물 수급 상황이 비교적 그런 대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만일에 이제 북한 그 시장의 그 곡물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오르는 추세에 있다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곡물 수입했을 텐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그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해 북한 그 작황 곡물 작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초 발표한 북한 식량 수요 공급 전망 보고서에서 2014-2015 양곡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도정전을 기준으로 594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상임위원장이 지난 8일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어제 보도했지만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양국 친선 관계를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보름 전 지진으로 8천 명 이상이 숨진 네팔에서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과 일본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해상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고요. 존 케리 미국 국장관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팔 지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미 지진으로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네팔 동부,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80km, 또 지난번에 더욱 강력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동쪽으로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보름 만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네, 이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이라니까요. 추가로 인명피해도 발생했겠죠?
네, 아직 지진이 발생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집계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오늘 발생한 지진으로 조금 전까지 40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큰 인명피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팔에서는 지난 4월 2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이미 사망자만 8,000명 이상 발생을 했고요. 또 1만 명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추가 지진이 발생한 것이고요. 앞선 피해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펴던 적십자 직원은 오늘 지진과 관련해서 마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는 것처럼 심한 흔들림을 느꼈다면서 지진이 매우 강력했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물 피해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집계는 없는데요. 카트만두 주재 인도 대사관 관계자는 몇몇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특히 지난번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건물들도 이제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구조적으로는 충격을 입고 붕괴되기 쉬운 상황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 붕괴를 비롯해서 재산 피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점은 오늘 지진은 이제 물론 강력하긴 하지만 네. 규모가 7.3으로 보름 전 지진 7.8 지진보다는 파괴력이 좀 적었고 또 더 깊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상에서의 흔들림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잇따른 지진으로 현지에서는 이 공포가 아주 대단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공포가 이제 더욱더 이제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오늘 지진 발생 당시 상황에 찍힌 영상들을 보면은 산악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돌덩이가 흘러내 떨어져 내리고요. 또 대형 강연장에서 이제 강연 중에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는데
네.
강연을 하던 사람도 얼어붙어 버렸고 객석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황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거리에는 건물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는 주민들 또 구호요원들이 피를 흘리는 부상자들을 황급하게 안아서 옮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팔에서는 이미 지난번 규모 7.8의 지진 이후에 더욱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의 공포감이 컸습니다. 또 네팔 구호당국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건물과 높은 구조물 주변을 피하고 사방에 뚫린 평지에 있을 걸 권고했는데 오늘 지진 후에도 사람들이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지진의 공포감에 대한 공포감이 큰 이유가 오늘도 지진이 한 차례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네.
규모 7.3의 지진 발생 후에 다시 6차례 이상 여진이 이어졌고요. 이 중에는 규모 6.3의 꽤 강력한 지진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 지진 후에도 주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서 밤을 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추가 지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는데 밖에서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천막 같은 이런 구호물품이 매우 부족하고 또 이제 네팔에서 비가 계속 내리는 우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현지의 목소리고요. 한편 오늘 이 지진 발생 주변 지역에는 히말라야 등반을 위한 거점인 이 남체라는 곳, 이 언론 보도에도 자주 나오는 곳인데요.
네.
이 남체도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앞선 지진 때문에 이제 히말라야 관광이 금지되면서 관광객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등반을 돕는 현지 셀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이 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도 우려가 되고 특히 이 네팔이 굉장히 빈곤한 나라고 이 주요 수입원이 관광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거점이 이제 또 지진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이 관광 산업 복구 또 앞으로 경제 복구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네팔 이웃국인 인도는 이 남체로 긴급 구조를 위한 헬리콥터와 인력을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구호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름 전 지진 이후에 국제사회의 도움이 손길이 네팔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산악지역인 네팔에 도로와 전기가 끊기는 등 인프라가 파괴되고 인력도 부족해서 이 구호품 배급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번 지진으로 인한 파괴 복구에도 4억 1,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지난주까지는 2,200만 달러 정도만 모여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이제 설상가상으로 또 추가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과 일본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죠?
그렇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이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훈련을 실시한 곳은 영유권 분쟁 해역은 아니지만요. 중국과 필리핀이 모두 이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카보로 섬에서 동쪽으로 27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필리핀군은 오늘 훈련에 대해서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 두 척과 필리핀의 프리기탐 한 척도 이 양국 병력 수백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훈련은 오늘 하루만 실시하는 건가요?
네, 오늘 하루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일본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해상합동군사훈련인데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훈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 대변인은 이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의지를 존중해야 하고 또 긴장을 고조시키고 관련국 사이의 신뢰를 해치거나 이 평화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또 간접적인 언급만 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 정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화 대변인은 이 필리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법을 어기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입장이어서 다른 주변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고요. 그동안 이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필리핀은 좀 다른 입장 아닌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리핀은 오히려 중국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스카보로섬 주변에서는 중국이 자국 어선들의 합법적인 어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스플래틀리 군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인공섬 준설과 이제 활주로 또 정박시설, 유류보급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이제 군사기지화에서 자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이 필리핀 대통령도 중국의 이런 행동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하지 않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필리핀군은 오늘 훈련에 대해서는요. 중국을 자극하려는 목적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요?
네, 어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케리 장관이 오늘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의 휴양 도시죠. 소치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할 거라는 게 어제 국무부의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네.
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케리 장관은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는 올해 들어서도 이미 뭐 이란 핵협상장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죠. 하지만 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건 2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회담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의제가 뭡니까?
아무래도 현재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에 가장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또 시리아 사태 해결 등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또 이란 핵협상도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협상 당사국으로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협상 타결 시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다양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제 이 케리 장관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목적에 대해서 미국이 러시아의 고위 인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또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케리 장관과의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러시아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번 회담의 의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논의가 된다면 러시아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제재는 부당하다면서 그동안 계속 해제를 요구해왔고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병합하고 또 친러 반군을 계속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개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를 부과했다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제재의 수준을 여러 차례 강화해 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요.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반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이 어제 브뤼셀에서 그런 우려를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반군에게 계속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도 참여한 휴전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것도 밝혀졌나요?
네, 스톨텐버그 총장이 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러시아가 지난 2월 휴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화기, 탱크, 박격포, 탄약 그리고 이 방공무기 등을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에게 보내고 있고 군사훈련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버그 총장은 얼마 전에도요 러시아에서 1000점 이상의 중화기가 우크라이나 반군에게로 넘어갔다면서 반군은 매우 신속하게 대규모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서방의 그런 지적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는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 부인해왔고요. 오히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 하지만 나토는 그동안 이런 러시아의 주장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으로 러시아 탱크와 중화기 또 병력들이 진입한 사진을 공개를 했었죠. 이런 데 대해서는 또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반군을 위해 싸운 러시아 병력은 러시아 당국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친러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미국 캐리 장관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이례적인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는데 캐리 장관이 그 다음에 러시아에 이어서 터키를 방문한다죠?
네, 국무부에 따르면은요 캐리 장관이 오늘 러시아 소치에서 회담을 하고요 13일에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후에 귀국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일부터는 중국과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워싱턴 인근에서 걸프국 초청 정상회의를 여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불참 계획을 밝히면서 이 두 나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죠.
네, 어제 오늘 미국 언론들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제 이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기자들 사이에서 이 사우디 국왕의 불참 발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백악관은 두 나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는 어떤 회의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예멘 사태를 비롯한 걸프 지역 현안 또 이 주변국들과의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정상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외에도요.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 오만도 정상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쿠웨이트와 카타르 정상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우디와의 불화설과 함께 최근 미국이 이란 핵협상, 또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서 시아파 정부를 지원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 걸프 지역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불화설을 부인했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살만 국왕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하게 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고요. 살만 국왕은 사우디가 현재 이제 예멘에서 연합군 작전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일간의 휴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을 방문하기 어렵게 됐다고 이해를 구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이해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고요. 특히 백악관은 두 정상이 통화해서 걸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네, 다시 한번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는 26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조금 끼고 최저 12도, 최고 26도. 강계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5도. 해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13, 최고 22. 개성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2, 최고 22도.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다 오후에 약간 구름이 끼고 최저 12도, 최고 27도. 장진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17도. 해산 오전에 비 내리고 오후에도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가끔 비, 최저 8도, 최고 15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8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5 내지 2미터,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해 군인 220여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들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의문사한 야권 정치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가 생전에 모아둔 정보들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철도 요충지인 일로바이스크 전투 과정에서 150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어 데발체베 전투에서도 7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 군 당국이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내전에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강제로 모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들의 가족들에게 보상을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서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잠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7차 전략경제대화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콤 루 재무장관이,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량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대화는 양국과 지역 그리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전략적 이익에 관한 도전과 기회들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은 또 이와는 별도로 열리는 제6차 미중 고위 인적교류 회담에서 류엔둥 중국 부총리와 따로 만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미중 인적교류 회담은 양국이 교육과 문화, 보건, 과학, 스포츠 등 분야의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멘의 분쟁 당사자들이 오늘 밤부터 닷새 동안의 인도주의적 휴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휴전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예멘인들에게 지원되는 생필품들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 그리고 지난 6주간 예멘의 공습을 단행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측은 모두 이번 휴전을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휴전 개시를 앞두고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은 모든 당사자들이 폭력을 중단하고 구호요원들이 구호품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일본이 사상 첫 해군 합동 군사 훈련을 벌였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오늘 하루 실시된 이번 훈련에 일본은 두 척의 구축함이 필리핀에서는 해군 호위함 한 척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훈련은 양국 간 군사 능력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중국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화충인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번 훈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필리핀 정부는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필리핀은 위법자이자 말썽꾼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쿠바를 방문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50년에 걸친 금수 조치를 끝낼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쿠바 정부의 경제 개혁에 대한 프랑스의 계속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 쿠바 아바나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프랑스 정부는 쿠바 발전에 장애가 되어온 조치들을 폐지하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쿠바 관리들과 양국 간 무역과 교육 분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그의 형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을 만났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피델 카스트로를 역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지난달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 오늘 또다시 강진이 발생해 최소 35명이 숨졌습니다. 네팔 내무부 관리는 사망자 외에도 약 1,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연구소는 규모 7.3의 강진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팔에서는 지난달 25일에도 규모 7.8의 강진으로 지금껏 8,0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구호단체들의 구호품 지원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